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정부의 장벽 설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20%의 국경세를 부과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연간 100억 달러의 세금이 더 거치게 돼 쉽게 장벽 설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20% 국경세 부과 구상은 여러 선택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장벽 설치 비용을 어떻게 물릴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멕시코가 장벽 설치 비용을 계속 지불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다음 주 정상회담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고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에 워싱턴 방문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메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첫 외국 정상으로 두 정상은 무역을 통한 국제관계 개혁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어제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공화당 상하의원 연찬회 연설에서 미국과 영국이 다른 나라 문제에 개입했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실패한 과거 정책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만 위협이 실질적이고 우리 이익과 관계될 때 수수방관할 여유는 없다며 강력하고 현명하며 냉철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줄곧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가 미국의 대테러 활동을 돕는다면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상호 협력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더욱 공세적인 접근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국방부 청사를 처음 방문하는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에게 30일 내에 새로운 ISIL 소탕 방안 마련을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이 같은 방안에는 특수군 추가 파병 계획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안전지대 설립에 찬성한다고 밝혀 이와의 연관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조셉 마틴 미 육군 제1보병사단장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일반 명령에 의해 수행됐다며 ISIL 대응과 관련해 변경된 명령은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유럽 주요 국방장관들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미국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매티스 장관이 어제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장 이브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과의 별도 통화에서도 나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아빅도르 리버만 이탈리아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던 시리아 평화회담이 연기됐다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모스크바에서 일부 시리아 반군단체들과 만나 평화회담이 다음 달 말로 연기됐다고 발표했지만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터키, 이란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 평화회담이 끝난 뒤 시리아의 부분적인 휴전 감시를 지원하고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에서 최고의 출신 성분으로 여겨졌던 빨치산 세력을 숙청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 공군 주요 인사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군 당국자와 우주협력 등 다양한 군사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전략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세계 각국의 고문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내일 맑다가 오후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3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과거 김일성 주석과 함께 항일투쟁을 했던 빨치산 가문은 최고의 출신 성분으로 대접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빨치산 세력을 숙청 중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누구보다 권력투쟁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빨치산 세력을 숙청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공사는 지난 24일 비공개로 진행된 한국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행사에 참석한 한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이 27일 밝혔습니다. 이 민간위원에 따르면 대전공사는 북한의 중요 권력기관에 빨치산 세대가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빨치산 세력들을 권력 내부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공사는 빨치산 세대들이 누구보다 권력투쟁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을 드러낸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엘리트층을 두려워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공사의 이 같은 발언은 빨치산 3, 4세대들이 김정은 체제를 떠받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으로 권력 승계가 이뤄졌고 북한 사회에서 빨치산 가문은 친인척이 탈북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특권층이라는 통념과 배치돼 주목됩니다. 대전공사는 특정 인물을 언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빨치산 출신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삼형제를 2015년 이후 모두 해임했다고 말했다고 한국의 중앙일보가 지난 24일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승승장구하던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삼형제가 지금은 현직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형제 가운데 오일훈과 오일수는 각각 통일전선부와 무역성에서 근무했으며 63살로 알려진 오일정은 군 최고위직 중 하나인 노동당 군사부장까지 지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빨치산의 상징으로 불리는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은 1933년부터 김일성 주석과 빨치산 활동을 시작했으며 1995년 사망할 때까지 19년간 인민무력부장을 역임하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의 산 증인인 빨치산 2세들 앞에서 스스로를 백두혈통이라 강조하기엔 중압감이 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1교포 출신 어머니 고용희의 성분도 그렇고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경계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김일성을 만나지 못했을 만큼 사실 빨치산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아들이 김정일이라고 하면 태령에는 바로 2세가 되고 오진우도 바로 자식들이 2세가 되는데 김정은 3세가 되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 옥지잖아요. 그 빨치산 2세들이 아무래도 지금 점점 자리를 잡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압감 속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마 가차 없이 쳐버리지 않았을까.
한국 통일부가 최근 공개한 2017 북한 임명록에 따르면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중 한 명인 오일정은 지난 2015년 5월 김정은 위원장의 810 군부대 현지 지도 당시 수행한 게 마지막 행적입니다.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셋째 며느리인 전영란 정성제약공장 지배인도 자리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공사는 김정은 위원장과 엘리트층을 분리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북한 지배층이 통일 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할 기회가 있다고 믿을 때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의 가장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이라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수도권 영공방어의 핵심 부대인 패트리엇 부대를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국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한 장관은 올해도 북한이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대비태세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신임 국방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전직 미군 당국자들은 아시아 동맹에 대한 방어 공약을 확인하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매티스 장관이 처음 방문할 나라로 한국을 택한 것을 미한 동맹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at should reassure everyone over that these alliances, particularly the ROC-US alliances forged in blood.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5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혈맹 관계인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현재와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직 사령관들은 특히 이번 방문이 북한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존 틸러리 전 사령관은 미국의 새 행정부와 의회 모두 북한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도 매티스 장관의 방한을 북한의 도발 중지를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It's important to send a strong message, I believe, to North Korea to curtail the provocations.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한국, 일본 동맹과의 가치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불거진 파장을 조기에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입니다.
His first trip is an indication that h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and I think it will help allay the fears that some might have that President Trump does not have the same priority for alliances.
매티스 장관의 첫 방문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인식을 보여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큰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일각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동맹국 간 굳건한 공조 확인과 함께 한국, 일본의 방위비 증액 역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동맹국들 간 방위비 증액 논의는 냉전 시기부터 줄곧 진행돼 왔다며 매티스 장관 역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he will bring it up because that's not just with this in the Trump administration. This issue goes all the way back to during the Cold War.
코브 전 차관도는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그런 공약을 내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만큼 한국과 일본이 분담금을 미미한 수준만 늘려도 중요한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 South Koreans and the Japanese can increase their host nation support, you know, just marginally, I think that will be important.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방위비 분담 문제가 미한 동맹 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 일본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연설로 인해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결국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며 미국과 이들 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계속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know there's concern, you know, when you hear some of the speeches that countries need to pay more, but that'll all sort out.
서먼 전 사령관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매년 제기되는 이 문제를 중대한 경고로 여길 필요가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안전과 한국민 보호라고 말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도 한국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면서 역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디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매티스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한국 군당국과 방위비 분담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 분담금을 늘리거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우주 협력이 최근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연락 장교가 사상 처음으로 미 전략사령부에 파견되고 또 올해 우주 상황 감시 훈련에도 한국이 처음으로 참관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공군 소장인 클린턴 크로저 기획정책국장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한국군 지휘관들과 우주 협력 등 다양한 군사 공조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로저 국장이 지난 20일 충남 계룡대에 있는 한국우주정보상황실에서 공군준장인 이동규 연구분석평가단장 등 한국 고위 장교들과 만나 우주정책에 관해 대화를 가졌다는 겁니다. 전략사령부는 대화에서 한국군 연락장교의 미 전략사령부 파견과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 강화, 미래 우주능력 공유 협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한국군 연락장교가 전략사령부에 파견돼 이미 파견돼 있는 호주와 캐나다, 덴마크, 영국군 연락장교들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로저 국장은 한국군 연락장교 파견이 사이버와 우주, 미사일 방어 등 미국 전략사령부가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 더 훌륭한 시각을 한국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전략사령부는 미군의 9개 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하나로 전략 억지와 우주, 사이버전, 전자전, 미사일 방어, 정보 감시, 정찰, 대량 살상 무기 대응 등 범세계적인 전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략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책임지는 심장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특히 이런 해구산 제공뿐 아니라 우주 역량 강화에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두 나라가 지난 2014년 우주 상황 인식 서비스와 정보 공유에 관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정보 자료를 계속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 상황 인식은 지상과 우주에 설치된 다양한 우주 감시 체계를 통해 우주 공간을 선회하는 인공위성과 우주 잔해물들의 충돌 등 여러 위험에 대처하는 개념입니다. 전략사령부는 우주 활동에 참여하는 나라가 많아지면서 사고 위험도 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 자료들을 13개의 국가와 국제기구, 54개에 달하는 민간업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실시할 우주 상황 인식 관련 세계 감시 2017 훈련과 회의에 한국 우주정보상황실을 처음으로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다국적 우주환경협력을 강화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9번째 국가에 해당된다고 전략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현재 미국 외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외 민간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동맹에 대한 방어 공약 차원에서 우주에 기반한 능력을 확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지난 2015년 미국과 첫 우주정책 대화를 가진 뒤 우주정보상황실을 운영하며 미 전략사령부와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가진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류는 멸망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전망했습니다. 이른바 지구 종말 시계가 30초 정도 앞당겨진 건데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현대화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기후변화 등이 주요 위협으로 지적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oday we move the clock a half minute closer to midnight. It is now
미국 핵과학자 회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 종말 시계를 지난해보다 30초 앞당겨 밤 11시 57분 30초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매년 전년도에 비해 지구가 더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판단해 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시계바늘이 자정이면 지구 종말을 뜻합니다. 이 단체의 이사인 토마스 피커링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해 핵과 관련해 여러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광범위하게 핵무기 현대화를 진행했고 핵 군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북한도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피커링 전 정무차관은 밝혔습니다.
North Korea conducted two nuclear weapons tests. The second in September, yielding about twice the explosive power.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했고 평균적으로 매달 두 차례 계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설명입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핵 문제 외에도 각국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인류 존재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 등 신기술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사이버 해킹을 통해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은 선출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해서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핵과학자 회보는 분석했습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인류에 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7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관련국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북한과 심각하게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렌스 크라우스 핵과학자 회보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올해 자정에서 2분 반 전까지 종말 시계가 올라간 것은 인류가 64년 만에 가장 큰 위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last time it was closer was 64 years ago. In 1953, after the then Soviet Union exploded its first
1953년 옛 소련이 처음으로 수소 폭탄을 실험했을 때가 자정 2분 전으로 종말에 가장 가까웠었고 그 다음으로 종말에 가까운 때가 지금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라우스 의장은 전 세계 시민들과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말 시계는 미국의 핵 개발에 처음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설립한 핵과학자 회보가 1947년부터 해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자정 7분 전에서 시작해 지난 70년간 22차례 조정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 100만 달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미 정부로부터 대북 지원을 위해 1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26일 VOA에 미국 정부로부터 대북 수혜 지원자금 1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협정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지와 맥키 유니세프 뉴욕 본부 공보 담당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미국 현 행정부와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기금을 넘겨받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So we have received an offer. We have received a letter of agreement from the U.S. government to the amount of $1 million.
맥키 공보 담당관은 양측 간 어떤 논의가 남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맥키 공보 담당관은 이 같은 협정문은 보통 양측 간 논의와 검토가 뒤따른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These documents require conversations and back and forth between the two different signatories. So we are at the stages now where we're discussing the.
맥키 공보 담당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금은 함경북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25일 VOA에 미국이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지난해 9월 시작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하루 전인 지난 19일 유니세프에 기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현재 전임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 순간에 승인한 지출을 심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1년 민간 구호단체 사마리탄스 퍼스를 통해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 수해 복구에 9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5년여 만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세계 각국의 고문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고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도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6일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지원받을 민간단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감 시한은 오는 3월 1일이며 지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돼야 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고문 희생자와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향을 치유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사회 내에서 역할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이 기금의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168개 단체가 이 기금을 지원받았고 한국에서는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이 기금으로 북한의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해 기금 설립 35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포에서 치유로라는 제목의 홍보 책자를 통해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김모 씨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북한에 있을 때 경제난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하사한 텔레비전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체포돼 5개월 반 동안 공안요원 4명에게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까스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한 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갔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계속 악몽에 시달렸고 수면제를 먹어야만 겨우 잠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상담 전문가들을 소개받았고 이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마침내 한국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고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1981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신설했습니다.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문 피해자들에게 의료치료와 정신과 상담, 사회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 세계 630개 기관에 1억 6,8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이렇게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지원받아 이 북한의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서울의 대북인권단체죠. 북한인권정보센터 이 김민주 연구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이 어떤 기금인지 또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언제부터 이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981년 유엔 총회에 의해 만들어진 고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데요. 이 기금은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를 지원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는 2014년부터 이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북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국제사회와 이제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기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선정돼서 올해 4년째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탈북자들은 북한의 고문 실태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고문 피해자들이 비법 월경을 통해서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강제 송환되는 과정에서 조사 과정이나 고문 시설 내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행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종교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고문이 많이 자행되었는데요.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손과 발 또는 각자로 무자비하게 마구 때리거나 거짓 증언을 강요하는 심리적 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고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문 가해자들은 이제 신체의 구타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허벅지, 배, 엉덩이 등 출혈이 잘 나타나지 않는 부위를 위주로 이제 구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문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들이 극도로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이후 이제 고문 상황에서 벗어나더라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생활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네, 고문이 탈북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물론 뭐 대단히 충격적이고 괴로운 영향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영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우선 이제 피해자 당사자한테는 고문과 이제 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제 저항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면서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고문 피해자 중에 많은 수가 이제 고문 피해 이후 불안이나 우울, 지속적인 악몽과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이는 심리적 문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말을 합니다.
네.
왜 자신이 그렇게 이제 고문을 당했는지에 대한 분노감과 고문 이후에 자신의 삶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한 것이 이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특별히 이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의 경우는 피해자가 강제적으로 체포돼서 사라져 있는 기간 동안 부모의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자라나니까 애착 문제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도 예전과 다르게 심리적으로 이제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제 가족 간의 뭐 불화 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받았던 그 고통들을 가족들이 좀 이해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장기간 이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가족들 또한 지치게 돼서 이것이 가족들에게도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이런 북한의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북한에서 고문 피해 당한 사람들 중에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대상자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북한인권 피해자들을 만나서 인권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요즘 고문 피해가 있고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저희 상담팀에게 연계가 됩니다. 상담자가 이제 고문 피해자분을 만나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심리 문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피해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기도 하고 진로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문 피해로 인해서 2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는 또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도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가족들 분리로 인해서 발생한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을 돕고자 가족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족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서울에는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정착했고요. 이 가운데 고문 등 북한의 인권 유린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센터나 하나재단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진로나 이제 생활 상담 위주로 단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고문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심리 치료나 이제 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이 생계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상담실이나 어떤 센터 방문에 어려워서 상담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저희 상담실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직접 자택이나 일하는 현장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이제 수도권 내에 한정돼 있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북한 인권 피해 경험자들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좀 설립해서 수준 높은 심리 치료가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기간 또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문 피해 등 외상 경험을 가진 북한 인권 피해자들이 역경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힘을 발휘해서 적응과 성장을 이루어내는데 큰 힘을 대주는 것이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라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남한 사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정착한 북한인권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성장을 도와줄 사회적 지지 체계 형성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 이렇게 이들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공동체적인 이제 지원 정책이 잘 확립되는 것이 한국 사회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인권정보센터의 활동 계획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는 고문 피해자들을 찾고 그분들에게 이제 심리 상담 지원이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서 현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심리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가진 문제가 해결되면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자조 모임과 같은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실질적인 적응과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주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인권정보센터 김민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회담합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첫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어서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세계 최대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기로 한 데 이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과 1대1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난민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등 미국의 이민 정책을 수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라는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워싱턴에서 미국과 영국의 정상들이 만나죠.
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늘 백악관을 방문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는데요.
예.
예,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첫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어서 이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의견을 나누어야 할 현안이 상당히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예.
예, 미국의 언론들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 독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유럽 정책을 펼쳤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인 영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대유럽 외교를 진행하는 출발점이 될 걸로 전망하고 예. 있습니다.
양국 간에 나눠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오늘 정상들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예,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결정 후에 각 나라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비롯해서 세계 무역 질서를 개편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예.
예, 영국의 독자적인 발전을 외치면서 EU 단일 시장 또 관세동맹 탈퇴를 선언했던 메이 총리 그리고 또 다자간 경제협력 체제를 해체하고 개별 국가들과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일단은 일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하지만 이런 큰 그림에서는 뜻이 맞지만 두 지도자 모두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양국 간 무역의 구체적 부분에서는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무역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 현안이 주요 이슈겠습니다만 또 다른 분야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국제 안보 질서를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화를 나눌 걸로 전망되는데요.
예.
예, 세계로 휩쓸고 있는 테러 문제와 또 시리아 내전 상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표현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네.
예, 메이 총리는 앞서 이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에서의 역할을 재확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트리사 메이 총리 미국 방문은 1박 2일 일정인데 어제 도착을 했죠?
예, 먼저 집권 공화당 상하원 의원 합동 연찬회가 열리고 있는 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로 향했는데요.
예.
예, 여기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예, 공화당 지도부와 만났고요. 또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습니다.
공화당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연설을 했군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메이 총리는 우리 두 나라는 세계를 이끌어갈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가 물러서면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하면서 예, 과거 옛소련과 서방이 대치하던 냉전 시절에 마그릿 대처 영국 총리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협력했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예.
예, 메이 총리는 두 나라의 협력을 통해서 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패권 부상 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 등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메이 총리가 어제 연설에서 미국과 영국의 오랫동안 이어졌던 역사적 관계를 굉장히 강조했군요.
예, 메이 총리는 미국과 영국은 특수한 관계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요.
예.
예, 전날 영국을 떠나면서도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두렵지 않다. 미국과 영국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 특수 관계라는 표현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1946년 미국을 방문해서 한 연설에서 미국과 영국의 가까운 사이를 일컬어서 쓴 말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두 나라가 협력해온 역사를 환기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메이 총리는 어제 연설에서 우리는 실패한 과거 정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영국과 미국이 주권 국가에 개입하던 시기는 종료됐다고 말했는데요.
예.
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국제 외교 현안 등에서 고립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미국 새 정부의 기조에 동의한 걸로 영국의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미국 새 정부가 대테러 안보 분야 일각에서 이 물고문을 비롯해서 고강도의 신문 기법을 되살릴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고문을 규탄하고 이런 입장은 변치 않을 거라며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 회담을 가질 예정이군요.
예, 내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인데요.
예.
예, CNN을 비롯해서 미국 언론들은 두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 단순한 취임 축하 인사나 이 우례적인 협력 약속 이상의 깊은 얘기가 오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예, 뉴스 전문 방송인 MSNBC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러시아에 가해졌던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예, 내일 이 두 정상의 통화를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이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미국과 영국의 무역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새로운 무역 질서 이야기가 요즘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미국과 1대1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다고요?
네, 아베 신조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양자무역협상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예.
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해체하고요. 특정 국가와 1대1 교섭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이 무역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에 미국 주도로 일본과 캐나다를 비롯해서 12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추진해왔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일명 TPP 탈퇴를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에 개별 국가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할 의사를 밝힌 바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달에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이때도 역시 양자 무역협정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요?
예, 두 나라는 다음 달 10일경 이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데요. 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대체할 미국과 일본 사이의 양자 무역협정 구체안을 일본 아베 총리에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일본 언론도 오늘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일본의 자동차 무역 등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서 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엄격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전망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연일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난민 문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군요.
네, 오늘 오후에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와 난민 수용에 관한 행정명령 등 국가안보와 이민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화당 상하원 의원 합동 연찬회 연설에서도 국경 경비가 아주 심각한 국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난민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후보 시절이나 당선인 시절에 많이 언급했던 그런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제 서명하게 될 이 행정명령은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예, 행정명령 초안을 토대로 이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요.
예.
예, 정부가 적절한 신원 확인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120일간 모든 난민 수용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예.
예,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받는 기독교 신자들의 경우는 일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걸로 보이고요. 또 시리아 난민의 입국은 무기한 금지하고요. 시리아와 인근 지역의 난민을 위한 안전지대를 설치합니다. 또 7개 나라 출신 난민과 이민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을 3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그리고 수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확실히 과거 정부와는 다른 이제 난민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서 난민 수용을 점차 늘려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9월 말에 끝나는 2017 회계 년도 이 난민 수용 목표가 11만 명이었습니다. 전해의 8만 5천 명에서 크게 올렸는데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다시 5만 명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이 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출입국 제도도 시행하고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역시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쭉 전해주시는 게 일단은 초안에 나온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행정명령의 내용이 어떨지는 이 나중에 발표가 나온 뒤에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보도된 초안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밝힌 내용을 대부분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수요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국가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알려진 것으로만 봐도 난민에 대한 문턱이 과거 정부보다 높아진 건 뭐 확실한 방향인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정치인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차별 이라면서 미국의 가치 면에서 볼 때 이번 행정명령은 최악의 행정명령 가운데 하나가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특히 이미 미국에 들어온 난민들은 가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될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다면 이게 언제부터 실행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예. 미국 내 난민 정착을 돕고 있는 여러 기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난민 수용의 한도를 높이자 직원 수를 늘린 상황이었는데요.
예.
예, 지난 10월 1일 이후 이번 회계 연도에 미국에 들어온 난민 수가 3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맑다가 오후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3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전에는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1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7도, 낮 기온 영하 1도입니다. 신우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 기온 영하 1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에는 영하 6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0도, 낮 기온 영하 4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3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4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1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고 흐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5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4도, 낮 기온 영하 8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5도입니다. 풍산 아침 기온 영하 22도, 낮에는 영하 4도, 옹기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3도,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 기온은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아침에는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역시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가 0.5에서 3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2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올해 필리핀 내 군사기지에 시설 보강과 신축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필리핀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지난 2014년 체결한 방위협력 확대 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국 정부가 5개 합의 지역에 창고와 막사, 활주로를 건설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이 같은 계획을 알고 있으며 미국과의 모든 현행 협정들을 존중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의 적대감을 드러내며 방위협력 확대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미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75억 달러의 추가 군사비 책정을 제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더욱 공세적인 접근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국방부 청사를 처음 방문하는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에게 30일 내에 새로운 ISIL 소탕 방안 마련을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이 같은 방안에는 특수군 추가 파병 계획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안전지대 설립에 찬성한다고 밝혀 이와의 연관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유럽 주요 국방장관들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미국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매티스 장관이 어제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과의 별도 통화에서도 나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아빅도르 리버만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정부에 장벽 설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20%의 국경세를 부과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연간 100억 달러의 세금이 더 거치게 돼 쉽게 장벽 설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20% 국경세 부과 구상은 여러 선택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장벽 설치 비용을 어떻게 물릴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멕시코가 장벽 설치 비용을 계속 지불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다음 주 정상회담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고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에 워싱턴 방문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메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첫 외국 정상으로 두 정상은 무역을 통한 국제관계 개혁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어제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공화당 상하의원 연찬회 연설에서 미국과 영국이 다른 나라 문제에 개입했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실패한 과거 정책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만 위협이 실질적이고 우리 이익과 관계될 때 수수방관할 여유는 없다면서 강력하고 현명하며 냉철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줄곧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가 미국의 대테러 활동을 돕는다면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